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와 평강을 우리에게 이 시간도 허락하시고 마음껏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외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을 바쳤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니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저희들이 맛보며 그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매일 기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배경을 생각해서 먼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끝부분에 18절에서 21절이 그 컨텍스트 문맥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인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공부할 테니까 시계 방향으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날 10년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있었는데 몸이 부러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고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녀가 굳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당의 치리자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바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할 날이 여섯 날이었으므로 그동안에 가서 병을 고칠 것이니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자야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
주님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실 때 모든 주님의 대적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향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였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겠느냐 내가 그것을 어디 비유하겠느냐.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하랴.
그것은 마치 한 여자가 굵은 가루 새말 속에 가져다가 숨겨놓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예. 그 다음 22절이 그렇게 되었죠. 그 후에 주님께서 성읍, 여기랑 성읍이란 말은 그 벽이 있고 성문이 있다는 도시를 이야기하죠. 그 성들과 마을들, 거기 없는 작은 마을들을 두루 지나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있죠. 아까 설교에도 나왔던 우리 9장을 잠깐 볼까요? 같은 누가복음 9장 51절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누가는 정확하게 이제 그 연대기를 적어가면서 9장 51절 주님께서 위로 들리심을 즉 하늘로 가시기를 때가 이르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그분의 얼굴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미리 사자들 대표들을 그분 앞에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가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이 우리 동네에 오겠다 하면은 우리하고 같이 그러면 뭐 유월절 지나고 나중에 제사할 거냐 아니다 그럼 우리 안 받겠다 이제 이렇게 됐단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9장 51절부터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소위 말해서 King's Road, 왕의 대로라고 해서 무역상들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왜 요셉이 잡혀가고 했던 길 있잖아요. 바로 그 왕의 대로가 그 요단강 따라 쭉 있습니다. 그 건너편이 바로 베레아 주거든요. 거기서 주로 머무릅니다. 거기 에브라임이라는 도시에서 머무르다가 가끔 유다 주 남쪽으로 가서 그 감람산에 있는 그 배단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가고 몇 개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2주 동안은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 사건은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고 또 나사로 죽기 전에 사건은 아까 오전에 읽었던 13장에 나오던 그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을 10장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사의 태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사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많이 사랑한 거 확실하다 그죠? 뭐 예루살렘 그 근방이 동네에 와서는 이 사람 집만 유독 그렇게 오실 때마다 들렀다 하는 거 보면 그때마다 마르다는 그렇게 잔치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마리아도 온 일도 와서 했지만은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읽을 이 그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어떠냐 잠깐 말씀인 게 18절하고 21절에 고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아주 짧은 말이잖아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가지가 많으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리고 세 마리 큰 밀가루 반죽을 해서 여자가 누룩을 그 안에 넣어서 누룩이 부푸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뭐 이건 비밀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3주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배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다.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겨자나무와 누룩에 관한 비유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기는 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겨자가 자란 큰 나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태하고 마가가 표시한 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는 작은 겨자 씨가 큰 나무가 됐다는 초점을 뒀고 누가는 이 큰 나무가 된 여기 무슨 역할이냐 거기 초점 차이가 있어요. 1번 기자 누가는 유대주의 동편인 그 요단강 건너가면은 베레아주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공사역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아까 읽었던 9장 51절에서 시작이 된 거죠. 사마리아가 예수 노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간 겁니다. 그럼 베레아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넘어오면 어디가 될까요? 그때는 이제 유다주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이사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주를 떠나셨어요.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북쪽까지 올라간 것이 헬몬산에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거기 있었고 이제 그때 이미 시시리아 빌립보라는 곳을 지나서 헬몬산으로 가는 길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제자들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 처음으로 밝혔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우리가 나중에 유월절 때문에 가게 될 때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어 사흘 만에 살아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노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너희들 그 욕망만 채우려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가 노하니까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와서 베레아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는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따르며 서서히 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유월절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다 아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심과 공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의 다가올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머릿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이나 이 사역에서 갈릴리에서 하던 것과 비교할 때 조금 달라졌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선포하시고 대화하시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놓고 밝히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내 때가 얼마 남았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아요. 그러면서 점점 무슨 일도 강해지냐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자꾸 부딪혔을 때 그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비난을 하십니다. 위선자들이여 저주받을 진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해도 회개를 안 할 정도로 마음이 악해졌다는 거죠, 그분들은. 3번. 베레아주에서 한 안식일에 연회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지난 18년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서 등을 펴지 못하고 구부려 있던 고통받던 한 여인을 즉시 낫게 하셨다. 예수님의 설명은 뭐라고 그래서 이 약한 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탄의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데 해방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그건데 너희들이 왜 시비를 거느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4번. 이로 인해서 회당의 지도자, 회당장이죠. 예수님의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아니 6일 동안이 일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쉬라고 하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고 따르는 게 뭐냐. 모세율법의 리를 문자 해석에 따르면 그런데 이 문자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 미슈나나 탈무드에는 풀어서 설명을 해준 규절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제가 적어놨어요. 안식일에 너희들 옷에 손수건이 들어있어? 그거는 괜찮아. 그러나 그거보다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니면 안식일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과 설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은 그것을 신봉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100년, 200년 전에 조상들이, 레바이들이 써놓은 해석, 그걸 신봉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명의 글자를 신봉하는 것이지 정신을 신봉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그 일,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모세율법의 해석에 볼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어겼다. 그와 같은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해당장도 역시 악한 영의 18년 동안 사탄에게 괴롭힘을 받아 고통받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즉 너는 내일 그 고통에서 해방되면 되는데 왜 오늘 예수로 하여금 암시기를 어기게 하면서 너 병을 낫느냐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의 5번 바로 회당 안에서 이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에게 메시아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음을 드러내신 것이다. 메시아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볼까요? 예수님 지금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5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봅니다.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차분히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주앞에서 연한 종일 것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풀이 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움의 좋은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열심히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 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이 당하는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여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부살 땅으로 향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가 털 깎는 자들 앞에서 단단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표를 곧이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그의 죽음이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었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만해 두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 예물로 만드실 때에 그가 자신의 씨를 보이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이다.
예,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나의 사랑하는 고난의 종이 채찍을 맞을 때에는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1장 이사야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1장 말씀.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주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온유한 자세에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사놓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속한 받으실 만한 그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탄의 속박에서 억압에서 이 여인을 18년 동안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일을 메시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비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국의 본질은 계속 읽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53장과 61장을 읽어보니 그 예언대로 예수님 하고 계셨어요.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그거죠. 정신이 메시아의 왕국의 네이처, 본질하고 똑같다. 메시아 왕국은 이러한 본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나무와 여인의 누룩에 관한 비유들을 이제 말씀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6번, 기자 마태나 마가와는 다르게 이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면 비교가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는 13장 31절 32절 그리고 마가는 4장 30절 32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벼젓이 하늘과 같으니
이는 참으로 모든 시대 중에서 작은 것이로되 자라나는 채소들 사이에 가장 커서 나무가 되니 풍종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쓰게끼 때문입니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하랴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랴
그것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더 작지만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들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부에 그늘 아래 깃들인 만큼
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겨자씨 비유가 작은, 가장 작은 씨고 크게 나무가 자랐다는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누가는 겨자씨 비유에서 작은 씨와 크게 자란 나무의 크기를 비교 자체를 아직 하질 않아요. 오히려 누가는 크게 다 자란 겨자나무의 그 커다란 거대함의 특징을 서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그걸 강조를 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데오필로라고 하는 이방인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겨자나무가 다 크면은 이게 적어도 10피트 정도는 커지고 어떤 거는 더 크면 15피트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로 들어갈 쯤에 대해서는 이 가지들이 단단해지게 될 때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다 그 가지에 앉아서 비바람도 피하기도 하고 뜨거운 햇살도 피하는 그늘을 찾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러한 너희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탄에게 붙잡힌 분도 해방이 되고 너희들 같은 사람은 오히려 빠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다 율법을 너희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께서 시작하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올 것임을 이미 이 문맥을 통해서 배경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예, 최소한 누가복음에서 뜻하는 겨자나무 큰 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큰 나무로서 여러 종류의 새들을 다 모으는 일을 한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제가 정기적으로 보는 유튜브가 그 야슈아,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발음을 야슈아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 메시아닉 주스라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무의식의 세계에, 무의식의 세계에 우리 이방인들을 이등 취급하는 그게 들어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을 제일 우대하고 해야 된다는 그 선민의식이 들어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을 가진 베드로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명령해서 가고 있는데도 고넬료에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깊이 들어있으니 성령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십시오. 비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열심히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바뀐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눈치 본다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식사하고 나가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교 신봉자들하고 합쳐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신랄하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웃은 건 말이죠. 어느 가족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옛날에 제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 이 세상에는 죄인들과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들의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과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를 깔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은 태도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야, 자칫하면 물론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시니까 그게 보통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자신의 경원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하심 속에 저희들이 자격이 없는데도 그 올리브 나무에 붙여져서 영적 이스라엘로 인정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순수한 은혜만으로 그리 되었으니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노예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녹여주시고 그 사랑의 화신들이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주소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저희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계속하여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얘들아, 이번에는 뭐 주일날 다 만나게 되겠네. 그래. 일주일 동안 조심하고. 이린이도 감기 해보기를 바래. 끊어.